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좀 깁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위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르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 쉬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저의 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숨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이라도 이 시간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생각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이제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아버지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아버지 날을 뜻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이제 아마 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벗어나서 더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고 또 저희 그 박사모하고 생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날하고 그 생일하고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난 그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 유대인 선교회에서 그 시럴 골든이 와서 칠칠절 그 오순절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그 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공부를 했었지요. 원래 그 시작을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적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네가 분별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가신 사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중한 것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일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일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의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바벨론의 영과 그리고 사탄의 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기껏 일하고 나서도 나중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사탄에게 오히려 그 조종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와서 모든 그 각 개인들과 또 그리고 교회 아내들과 또 아니면 우리의 무슨 그 사회적인 그 대인 관계에서나 또 국가에서까지 온통 그 혼란과 그리고 그 소욕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 온통 뒤죽박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고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가. 요즘 한국에서 한창 그 광우병 이 소동이 벌써 한 달 이상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어디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해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내가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참 지혜롭게 그리고 분별성 있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로 제가 이것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은 베드로의 일, 그 또 사도 바울의 일이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유태인들이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을 다 혼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들에게도 혼란이 왔어요. 또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막 분란이 오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처리하고 바울이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가슴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좀 굉장히 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때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소화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도행전 10장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천사를 내보내줬습니다. 천사를 내보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환상은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때 이제 그것을 많이 그러한 일들이 내려올 거라고 선지자 요엘이 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천사가 바로 그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서 요파에 있는 거기에 시몬 베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너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는 코넬리오스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즉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사람 세 사람을 이제 그 보냅니다. 근데 그때 요파에 요파는 지금에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하고 요파하고 같이 붙었어요. 좌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 풍습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그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낮 12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 그 사는 집이 그 슬라브 집처럼 돼가지고 그 위가 편편해요. 그래가지고 위가 올라가서 위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밑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때 또 환상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점심 먹을 때 제가 그 식사 기도하죠. 그때 잠깐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 환상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었는데, 근데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이 냇물 같은 건데, 냇물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거기에 시꺼먼 그 기름, 자동차 기름 같은 거 있죠. 이게 그냥 둥둥둥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떠내려가면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게 다 떠내려가고 맑은 물이 아주 밑에가 환히 다 보여지는 그런 물들이 이제 쭉 잘잘잘잘 내려가는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에 여기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여기를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닫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그릇 같은 것이 있는데 보자기가 쭉 내려와서 네 구텅이를 이렇게 이제 줄로 다 담아가지고 거기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각종 짐승들과 그다음에 그 새들과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왔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정결치 아니한 그 clean food, unclean food 이걸 꼭 구별해서 이렇게 kosher food를 먹는데 나는 거기 보니까 돼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이상한 그런 동물들 새들도 있는데 난 그런 건 안 먹습니다라고 그래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베드로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허기를 세 번을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그것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비전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에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만을 자기가 지키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분명히 자기가 신령한 것을 보긴 봤는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니 자기가 헛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헛거를 봤나? 이게 마귀의 짓인가? 내가 아니면 이게 뭐를 잘못 먹었나?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세 사람이 와서 당신이 바로 시몬 베드로시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하니까 우리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넬료와 같이 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을 듣고서 벌써 어느새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벌써 어느새 예루살렘까지 벌써 들어갔어요. 사람의 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는 그때 벌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받던 수제자였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제자였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아주 파퓰러해졌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많이 받았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말한 것 그다음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소문이 퍼져가지고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읍디다 하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겁니다. 무섭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무슨 한마디 하면 인터넷에 쫙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입으로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끊지지 않도록 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곧 다음 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일들이 쭉 그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요.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할례자는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즉 고넬료에서 집에서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서 이제 베드로를 비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희에게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자기가 그 환상 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죠. 그 11장 베드로서 저 사도행전 11장 8절에 그 위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지요. 그랬을 때 내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그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가이사라는 그 요파 그 텔아비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백부장 고넬료가 사는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그 다음에 이게 내 생각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가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어서 이 세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했을 적에 이 세 사람을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의심하지 말고 그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이것은 고넬료의 한 말을 이제 대신 그 따라온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따라가서 그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다 하늘. 이제 베드로가 그들하고 같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그 10장 그 앞에 보면은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했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임하는 그 증거가 그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5절 16절에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께서 한 것이 그때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유대인들에게 17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말 많은 그 유대인들의 입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먼저 구원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증거가 있죠. 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곳으로서 케이스가 끝납니다. 딴 사람들이 악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느냐 했을 적에 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에 다 같이 어그리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하신 것이라면 사람들이 한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면 열매가 없고 같이 억울이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서로 싸우고 끝까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하는 일을 통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교회 바깥에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의 경우는 좀 달라요. 바울의 경우는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꼭 빨리 가야겠다 한 것인지 그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서부터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그 에베소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장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에 매여서 간다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제 강권적으로 밀려가는데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각 가는 데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가면은 거기서 나쁜 일들이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에게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반드시 내가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과연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그 오기로 아니면 그 자기의 이 고집으로 또는 어떠한 그 영적인 갬블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순종함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자기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할 그 굳은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냐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느라 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못 본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의 목을 껴안고 이제 울면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 거쳐서 두로를 거쳐서 두로 지금 타이어라고 그러죠.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길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거기 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그 14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그 4절부터 보면은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적극 말립니다. 또 그 다음에 21장 7절부터 그 14절 사이에 그 1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들리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제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쳤노라.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그 제자들 또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자기를 꼭 붙잡고서 제발 가서 이제 여러 군데서 성령이 하나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예언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하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꼭 악착같이 거기를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성령이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선생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이제 보면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가는 것을 말려라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꼭 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헛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과연 그 바울의 한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결과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27절서부터 보면은 그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리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라면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이제 드디어 그 성령께서 예언으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집쟁이인가, 바본가, 멍청인가, 아니면은 특별한 뜻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멍청하게 이것을 알고도 당했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아마 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좀 더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좀 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겠어요. 물론 바울에게는 먼저 어떤 컨딕션이 있어서 그런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지요. 그런데도 바울이 막상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심령에 속으로 착잡한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죠. 바로 그때 이제 그 최종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고 딱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종하고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다 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스! 내가 한 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 내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듣지 않고 후회 안 한다라는 것을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한 일을 이제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한 말씀들 통해서 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그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면은 후사 곧 그 유산이죠. 유산 하나님의 후사요 유산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유산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영광은 내가 감히 내가 받을 그 not deserving 내가 받을 그러한 그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것을 말씀을 이제 자신에게 그것을 그 리마인드를 한 것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한 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큰 그 힘이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뜻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을 그를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그것을 이제 그 형제 사울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 간증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하고 유대인들 형제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다음에 이방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또 자기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26장 15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까?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서로 너로 사환 그 메신저와 증인을 삼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저희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한 간증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그것에 대한 엄청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놀랍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울에 대한 그 바울에 대한 계획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깊이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혼자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그 참 지독한 그런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고 그리고 참 용서받지 못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까 한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자기가 가는 지방마다 그 선교하는 곳곳마다 그 시나거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자기를 간증하고 자기의 부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의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오리지널 콜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이제 대를 위해서 소를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차원 높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얕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힘들고 일부러 내가 사서 고생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적에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서라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은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혼돈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더 미혹하는 그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진실인 진리인 것처럼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를 끌고서 이제 엉뚱땅뚱한 대로 이제 천국으로 간 것처럼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서 빠져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Congress 연방 하원 의원에서 이제는 발의안을 사인을 했어요. 52명의 국회의원 하원 의원들이 사인했는데 호모섹슈얼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정식 결혼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때까지는 그 몇몇 도시에서 아니면 몇몇 주에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미국 전체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제는 그렇게까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2명이 52명의 미국의 그 Congressmen, Women들이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발기한 그 두 사람이 바로 호모섹스의 그 아주 장본인들이에요. 장본인. 마사추세츠에 있는 그 호모섹스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인가 텍사스에 있는 그 출신 컨그레스맨 두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동료 그 데모크라틱 민주당 그 하원 의원들에게 가서 다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52명의 리스트를 쭉 인터넷에서 나에게 이메일로 온 걸 쭉 봤더니 놀랍게도 대부분들이 캘리포니아 그 데모크라틱 그 컨그레스맨 캘리포니아 출신 그 하원 의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뉴욕 출신 그 하원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지금 콩그레스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차별하게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대로 내가 찍은 그 국회의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시작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광우병 지금 한국에서 정신없이 아직도 지금 촛불데모들을 하고 있죠.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그러는지 그 명목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들을 그렇게 밤잠들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이제 그 시청 앞에서 덕숭아 앞에서 뭐 광화문 앞으로 이제 저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제 친구가 이 친구가 언론에서 오랫동안 그 언론 생활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걸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쇠고기를 저주하는 광풍이 한 달을 훌쩍 넘었다. 3억 미국인은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와 세계 사람들이 다 먹는 미국 쇠고기를 미친 소 너나 먹어라 라고 붉은 글씨로 도배한 촛불 데모들이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마비시키고 있다. 노골적인 정권 타도 구호와 함께 강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점차 과격화, 폭력화 돼가고 있다. 그런데 드디어 조용한가 싶더니 드디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이것은 아데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면서 촛불 집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6년 전에 효순이와 미선이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보안법 폐지를 추구하는 친북 세력들이 황당무계 광우병을 부채질해 철없는 사람들이 휩쓸린 한반도 남쪽은 이렇고 또 북쪽은 어떤가. 북한은 지금도 연일 대남 비난 발언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촛불 시위를 독려하고 현 정부 타도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외세 의전과 친미 4대 반북 대결 행위를 반대해서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은 미국 쇠고기를 많이 사먹고 사먹으라고 광고하는 주택까지 부리며 만 사람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명박의 반민족적 범죄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북한은 2001년 독일과 스위스에 대해서 스위스에 폐기할 40만 마리의 소를 무상 원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스위스에는 453마리, 독일에는 312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었다. 양국은 고민 끝에 굶주림보다 광우병 쇠고기라도 주는 게 낫겠다 하면서 소를 이북에 다 주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달 미국이 식량 50만 톤 제공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의 식량 제공은 부족되는 식량 해결에 일조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역도와는 상대조차 하지 않고 수틀리면은 남한을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미친 소 반미 투쟁에 총궐기 하라는 북한이 쌀을 준다니까 미국에 감사하다고 한다. 이제 원수와 이명박 역도 타도를 외치면서도 일관되게 통미 대남을 말하고 미국 쌀과 광우병 유럽선은 오케이지만은 미국 쇠고기는 노라는 말이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치고 이런 무원칙한 북한의 부화 뇌동하는 남쪽의 친북 좌파 세력이 더욱 가관이다. 북한이 미국 쌀을 받고 고맙다고 했으니 남한 내 친북 세력들의 반미 투쟁도 그만큼 수그러 들 것인가. 쇠고기 시국 선언을 발표한 쇠고기 시국 선언을 발표한 백인의 원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에서 반미 데모 때마다 앞장서던 그 얼굴들이다. 버시바움 미국 대사가 한국인들의 과학 상식을 비하한 듯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었다.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어를 쓴 것은 실수였지만 서울에 와 있는 미국인들은 이미 상당히 냉소적이라고 한다. 훨씬 나쁜 중국산 농산물은 그렇게도 많이 먹으면서 그렇다면 한우는 광우병 걱정이 없단 말인가 라고 꼬집고 미국 언론에서는 보신탕 문화까지 들추고 나섰다. 김대중은 1970년대 80년대 수년간 미국에서 일본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했다. 또 그리고 92년에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패한 후에 도피성으로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도 미국은 물론이고 광우병이라면 미국보다도 더한 영국에서도 살았다. 또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데모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 교포식당 우레옥에 가서 미국 쇠고기를 탐닉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인간으로도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모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4만 5,511명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3만 1,400여 명이 음주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 우리는 수시로 적발되는 중국산 불량식품 소동을 기억한다. 심경근색이나 암과 같은 질병은 그렇다 치고 흡연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차를 타지 않으면은 일단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술, 담배, 자동차 특히 미국산 양주와 양담배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산은 피우지 말고 마시지도 타지도 말자는 촛불 시위가 벌써부터 전국을 휩쓸었어야 해야 하는 얘기가 된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잘못을 질타하고 정권 교체를 바랐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동안 대선과 총선의 패배를 통해서 아주 멀리 사라졌어야 할 친북 좌파 세력들이 기세 등등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과연 이런 일들이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에서 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 즉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크리스천 신문에 봤더니 한국 교회 목사들도 이제 이것에 또 둘로 나눠졌습니다. 보수파 목사들과 그다음에 개혁파 목사들이 우리가 여기에 촛불 시위에 동참해야 된다 아닌다라고 이제 나눠서 이제 서로들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있는 그 양떼들, 그 신도들의 영적인 그 위치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이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같은 사도행전의 19장에 그 기가 막히게 여기 대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19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갔을 적에 일어난 그 소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적에 그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뎀이라고 한 것은 그 아르테미스 이 그 당시에 그 히랍에 그 풍요하게 하는 여자 신인데 여자 그 유방이 여러 개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신을 잘 섬기면은 모든 하는 일이 이제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미신들을 믿는 그런 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엄청나게 커서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당시 한 5만 명이 들어간 큰 신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이제 그 아르테미스라고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그 실버 크래프트맨 은장색 하는 사람이 자기 밑에 직공을 다리고 이제 그 수베니어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집에 갖다 놓고 절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시조하면은 그러면 장신애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비즈니스가 아주 잘 돼요. 그 외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만든 거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안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자기 있는 직공들 다 모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그 장사꾼들 쫙 막아주고 그게 큰일 났다. 내가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신인 아르테미스 이 로마 신으로 얘기하면 그 다이애나 신입니다. 다이애나 우리의 신을 모욕하고 우리의 신을 나쁘게 하는 이런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이제 소유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서 이제 그 야외 극장 그 앰피티어드로 갑니다. 그 당시에 그 야외 극장은 약 2만 명 내지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에베소의 큰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와와와 하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데모를 했을 적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하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여라고서 소리 질립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여. 이것이 꼭 무슨 얘기가 어떠냐면은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를 섬기는 사람들이 껄떡하게 모여서 Allah is great, Allah is so great 하고 Allah는 위대하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야외 극장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그 신이 아니다라고 했던 아데미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참 거기서 재미있고 참 거기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32절에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즉 이게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이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러한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아주 그거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심을 요란해서 내 뒤를 따르라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되고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뒤에서 왁샤가 하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너희들이 그 팔고 있는 그 우상 숨기는 것은 신이 없고 그런 가짜고 바로 마귀다 하실 적에 그것을 가장 반대하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모들 많이 하죠. 그 껍질 터면은 우리가 텔레비 뉴스에서 한국 사람들 머리다 질끈 둥여 매고서 주먹을 손을 대고 손을 쭉쭉 뻗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것을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저게 대표다라면서 이제 그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그 민주주의의 모습들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같이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군중들 뒤에서 이것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그 사탄이 똑같이 불과 얼마 전에 마태복음 27장 22절서부터 25절에 그 모습에서 똑같이 우리가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을 적에 그 궁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Crucify him, crucify him 하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했더니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집니다. 똑같은 목소리예요. 뒤에서 군중 심리로서 그 뒤에서 사탄이 그들을 푸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로 그 되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푸시를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외우는 그 성경 구절에 민수기 14장 28절이 있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그대로 돌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엄청난 핍박과 죽임과 재산 몰수와 이것을 당하고 오직 미국만 유태인들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잘 살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멀지 않아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제 유태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그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탄이 뒤에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리고 따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영적 장님 바로 이것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자고 부요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 너희들은 가난하고 장님이고 그리고 미저러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시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뒤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꽃만 꼭 정해서 했습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은 꼭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만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28절에 8장 28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내가 말하는 줄로 암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가 뒤를 본받아 가야 할 그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 환상도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서 아무런 내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한 다음에 나에게 그것이 확신으로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아주 한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응답으로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 답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도 확실치가 않은 그러한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때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손해보는 길로 택하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로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우리가 택하면은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것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타협해서 망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 내가 교만과 그다음에 내가 슬금슬금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슬슬 타협했을 적에 너무나 쉽게 그가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는 길이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참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따라갈 때 이것을 주님께서 옳은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이기는 자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일곱 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overcomer. 그 오버카머라고 하는 그 월 헬라의 그 원뜻은 니카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니카오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정복하다, 완전히 승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기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멸을 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 크리스찬의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내가 그 적과 싸우고 내 유혹과 싸우고 그리고 내 그 persecution persecution 핍박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여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또 그리고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길이고 성숙한 자의 길이고 겸손한 자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인 것을 꼭 믿으시고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아버지의 날에 정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아버지들도 참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저희들을 꼭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모두 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아미 선교계 교인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업체와 직장들과 멀리서 이 설교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직장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